VOA 세계 뉴스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조 바이든 정부의 대북 특별대표 임명에 대해 우리가 북한과 대화할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를 순방 중인 셔먼 부장관은 오늘 태국 방콕에서 가진 아시아 기자단과의 전화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성 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그 가능성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성김 특별대표가 인도네시아 대사직도 겸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해 당국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30일 통신이 보도한 국제문제 평론가 논평을 통해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종료된 데 대해 미국의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협력합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블링컨 장관이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화상으로 주관한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나토 유럽연합 협력 등 동맹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토의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했습니다.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나토와 협력 대상으로 이들 4개국을 특정해 거론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주와 일본, 뉴질랜드, 한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간 협력을 모색하는 조 바이든 정부의 역내 주요 동맹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과 중국의 금융경제를 총괄하는 류허 부총리가 어제 첫 화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회담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바이든 해리슨 정부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또 옐런 장관과 부합하는 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과 동시에 우려사안에 대해서는 진솔한 접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류허 부총리와의 추가 논의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측이 미중 경제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8천 회분에 대한 구체적인 배분 계획을 2주 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미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 백신 배분 절차와 기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을 제공받은 나라에 어떤 정치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또 공정한 백신 배분에 집중할 것이며 개발도상국 공동 백신 배분 프로그램인 코백스와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군함이 오늘 화재로 침몰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걸프 해역을 운항하던 이란 해군 훈련선 하르크호에서 현지 시각으로 2일 오전 2시 25분경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의 출동에 진화 작업을 벌였고 테헤란에서 동남쪽으로 1200km 떨어진 자스크항 인근 해상에서 오전 8시경 침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선원 20여 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고 이란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의 중재자를 연합 아세안 지도부가 이번 주 미얀마를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아세안 사무총장과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무장관 등 이번 주 미얀마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외교수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아세안 지도부는 이번 방문에서 미얀마 아세안 정상의 5개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지난 4월 26일 인도네시아에서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미얀마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건설적인 대화,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의 대화 중재 등 5개 항의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고요. 최소한 1회 이상의 접종을 끝낸 성인도 60%를 뛰어넘었죠. 하지만 여전히 백신 맞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각 주정부나 지역단체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당첨금을 주거나 권해주는 등 유인책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자, 외딴 시골 지역의 경우 백신 접종이 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약국이나 병원도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 센터를 세우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지역엔 이동식 백신 차량이 찾아가고 있다고 회나 야구 경기장, 장터 같은 곳에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주민들에게 백신을 놓아주는 건데요. 미 연방재난청은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초저온 냉동고를 갖춘 백신 차량 두 대를 미 서부 네바다주 시골에 파견했고요. 최근 6주간의 임무를 마쳤습니다. 네바다주는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최소한 1회 백신 접종을 했지만 지역에 따라서 접종률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네바다주는 코로나 백신 말고도 원래 독감 주사 등 백신 접종률이 미국 전체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접종을 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네바다주 백신 접종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시골 주민들이 코로나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이동식 백신 접종 차량은 이제 네바다주를 떠나 또 다른 주의 시골 마을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농민공에 관해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워싱턴포스트 김승민 기자를 만나봅니다. 네, 날씨 보겠습니다. 목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가끔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도 지방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신의주는 최저 15도에서 최고 16도에서 21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낮 최고 22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함흥은 15도에서 19도, 청진은 최저 13도에서 최고 16도 예상됩니다.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자, 동해 북바다 흐리고 한때 서해 쪽에도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북 밧바다 역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첫 곡 듣고 가겠습니다. 폴 앵카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미 국가인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유화 조약 탈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스 등 유럽 내 7개 나라가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했군요.
네, 블링컨 장관이 1일과 2일 이틀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미 국가를 방문한 건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 중미 지역은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또 여러 현안이 좀 얽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서 밀입국하는 이 불법 이민자 문제, 마약 밀매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문에서 바로 그런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카를로스 알바다로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두 사람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불법주의 실태, 부정부패,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영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영내 동반국들로부터 듣고 싶은 건 불법 이민 문제의 근본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집, 가족, 지역사회, 문화, 언어를 떠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은 불법 이민 문제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영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을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출범한 이래 불법 이민자들이 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지요.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력적인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워서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차단했는데요. 지난 1월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불법 이민자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미국과 강화해서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불법 입국자들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인가요?
네,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입니다. 이들 국가는 영내에서도 특히 빈곤, 폭력,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때를 지어서 이른바 이 캐러반을 형성해서 걸어서 미국 남부 국경지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도 끌어내고 있는데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불법 이민 문제 근절을 위해서 영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 정부는 이 대규모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말까지 2천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앞서 제공하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까지 합쳐서 총 8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침은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2주 정도 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급할지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코스타리카 방문은 중미 통합 제재 체제 시카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참석해서 회원국 장관들과 불법 이민 문제를 비롯해서 영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자 중미 통합 체제 시카라는 게 뭔가요?
네, 중미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인 협력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1993년에 출범해서 현재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비롯해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등이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자 계속해서 러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러시아 상원이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 법안을 가결했군요.
네, 러시아 상원이 2일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안을 러시아 상원인 연방 평의회는 이날 탈퇴안을 심의한 후에 출석 의원 152명 전원 만장 일치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자, 이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인가요?
네,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국제 조약입니다. 1992년 체결돼서 2002년에 발효됐는데요. 회원국의 군사활동을 파악하고 이 군비 경쟁이나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예,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한 걸로 의심되는 지역이라든지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합법적인 정찰을 방해했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정찰기들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지적에 러시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국은 항공 자유화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찰 활동을 했고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의 알래스카 정찰 활동을 더 방해하고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탈퇴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거라면서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도 탈퇴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등 이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많이 되돌리고 있는데요. 자, 이 항공 자유화 조약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 트럼프 정부의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 항공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바이든 행정부는 왜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별 진전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항공 자유화 조약 재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러시아 측과 계속 접촉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화 조약의 핵심 축인 미국과 러시아 모두 탈퇴하는 셈이네요.
네, 미국에 이어서 러시아까지 탈퇴하면 비준국은 32개 나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연합 EU는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항공 자유화 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 모두의 탈퇴를 재검토.
네, 하지만 지금 러시아 역시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데 자,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서는 이미 지난달 19일에 이 탈퇴안이 가결됐고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만 서명하면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죠.
네, 오는 16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정상 간의 첫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 쟁점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 시리아 내전 개입 등 산적한 국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유럽 내 몇몇 나라가 이 백신 증명서 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부터 이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그리스 외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크로아티아, 그리고 폴란드가 포함됩니다.
자, 이 백신 증명서라면 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져요?
네, 백신 증명서가 있으면 EU 내 다른 나라에 가서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EU 안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해주는 문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 7개 나라 외에 전체 EU 차원에서 이 백신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EU는 이걸 백신 여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는 7월 1일을 시한으로 백신 여권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등 7개 나라가 이에 앞서서 이를 백신 여권을 도입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지 EU 내 자유여행이 가능한 거로군요.
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외에도 최근 코로나 검사에서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도 백신 여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코로나 검사 결과에는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EU 기준으로 PCR 검사는 72시간 이전 것까지,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는 48시간 이전 것까지 유효.
현재 아이들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데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아이는 자가 격리에서 면제되고요. 최소한 6살 이하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유럽 나라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시민들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네,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인들은 백신 여권 체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안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검사나 격리 등의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 EU 회원국들도 영내의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합니다.
예, 이 백신 여권 체계를 도입하는 건 아무래도 이번 여름 관광철을 염두에 둔 조처겠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 곧 유럽 안에서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백신 여권을 도입해서 영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네, 지구촌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투표권 보호 책임자로 지정했는데요. 자세한 알래스카에 있는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작업을 중단합니다. 이어서 남쪽 국경에서 약물 밀반입 도중에 붙잡히는 미국인이 증가하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투표권 보호를 촉구했다고요?
네,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1일 털사 인종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의회가 여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끄는 책임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공격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일부 주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투표 접근성 축소 정책을 가리킨 말입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또 운영 시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3월에 조지아주에서 관련 입법을 확정하면서 전국적인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조지아주 현지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항의 의사를 밝혔고요. 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무국 측이 올해 애틀랜타에서 열려던 올스타 경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른 주에서도
네. 자, 조지아주 외에 또 어떤 곳에서 그런 조치들이 도입됐습니까?
네, 플로리다에서도 지난달에 비슷한 내용의 선거법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또한 애리조나와 텍사스에서도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두 이 공화당이 주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또한 이 지역들은 주요 선거 때마다 경합
공화당 측에서 이렇게 선거법을 바꾸려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선거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 거라고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지난 3월에 법안 서명 직후에 연설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이 조지아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시에 조지아를 비롯한 주요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소속 대통령을 꺾었는데요.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결과라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는 주장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주정부들의 움직이는 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시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비판했는데요.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특히 이번 달 6월은 행동의 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방 정부와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포괄적인 선거 개혁 입법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있는데요.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찬성 쪽에 표를 몰아줬는데요. 반면에 소수당인 공화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자, 민주당이 주도한 선거개혁 법안에 어떤 내용이
네,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선거관리 당국이 갖추도록 했는데요. 또 투표 기간에 여유를 두도록 했습니다.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이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을 미리 할 필요도 없고요. 이 투표 당일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권자라면 누구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우편투표인데요. 또 연방 단위 선거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6월 중에 확정하자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좀 속도를 내도록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건데요.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석이 50대 50 동수입니다. 그래서도 조 맨친,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 등이 관련 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대로는 가결이 좀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이들 의원들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을 통해 압박한 거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해설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에게 어떻게 활동할 계획입니까?
네,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투표권 보호에 관한 지지 여론 확산인데요. 미국민들과 이 문제에 함께하겠다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CNN 등에 보낸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선거권 신장단체와 사회단체를 비롯한 민간 분야의 도움을 강화하도록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국에서 투표권 보호 노력이 고조될 거라고 해리스 부통령이 말했습니다.
예. 자, 해리스 부통령이 밝힌 또 다른 이 활동 방향은 뭡니까?
네, 법안 처리가 진전되도록 의회 구성원들과도 함께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되는데요. 공화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좀 수월하도록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도 보도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알래스카의 야생보호구역에서 시추작업을 중단한다고요?
네, 알래스카주 북동쪽에 있는 북극권 야생동물보호구역에서 한다고 내무부가 1일 발표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뒤집는 건데요. 앞으로 관련 사업을 전면 동결하고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도록 시행업체들에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이 북극권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어떤 곳입니까?
네, 북극곰과 회색늑대, 북극여우, 그리고 다양한 철새 등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구역이라서 연방정부 소유지인데요. 그런데 이 땅 밑에 원유 수십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서 시추작업을 제한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지난 8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구역에서 시추를 허용한 그 이유는 뭡니까?
경기부양 목적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산업 활성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룰 거라고 데이비드 번하트 당시 내무장관은 설명했는데요. 원유와 가스 사업을 통해 수많은 신규 일자리가 발생하고 수백억 달러를 이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시추 권리를 정유업체들에 임대해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대선이 끝난 뒤에 입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그러니까 이 관련 조치가 진행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임대권 판매는 지난 1월에 이루어졌는데요. 총 11개 원유 시추 광구를 경매에 붙여 9개는 알래스카 주정부 산하기관인 알래스카 개발 수출공단에 낙찰됐고요. 나머지 2개는 민간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조치를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련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였는데요. 이번에 내무부가 사업 보류를 발표한 직후 백악관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이 미국의 문화 경제적 초석이라고 믿고 있다고 지나 메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이 밝혔는데요. 내무부의 신속한 행동에 대통령이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등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환경단체들과 지역사회에서는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보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알래스카 야생리그 측이 밝혔는데요. 이 알래스카 야생리그는 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추 허용 결정에 맞서서 소송을 냈던 단체입니다.
네, 자, 반면에 좀 반발하는 좀
있습니다. 임대권을 낙찰받은 알래스카 주 당국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알래스카 경제에 대한 공격이라고 마이크 런니 알래스카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또 이 지역 출신인 리사 머카우스키 연방 상원의원도 반발했는데요. 이미 관련 법규가 의회에서 처리된 사안이라면서 내무부의 이번 조치는 했습니다.
네. 자, 이 환경 검토 등이 끝난 뒤에는 그럼 어떤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될까요?
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주요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약물을 밀반입하다가 붙잡히는 미국인이 늘고 있다고요.
네. 자동차에 싣거나 몸속에 숨겨서 미국 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미국 시민이 이전에 비해 많아지고 있다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멕시코와 접해 있는 남쪽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이런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아진 겁니까?
2019년도와 2019 회계연도에는 미국인이 멕시코인보다 두 배 정도 자주 붙잡혔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 자료에 나타난 통계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말 사이에는 미국인 체포 건수가 멕시코인의 7배로.
예. 자, 멕시코인과 비교할 때 이제 두 배였던 게 7배로 높아졌는데 이 구체적인 수치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이 텍사스주 엘파소 국경 통행로와 애리조나주 투싼 국경 통행로를 관할하는 지역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 미국인 적발 사례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멕시코인이 붙잡힌 수는 361건에 머물렀는데요. 이 자동차를 통한 밀반입 사례만 이 정도가 됩니다. 몸속에 약물을 숨겨 들여오다가 붙잡힌 미국인도 많습니다.
예, 몸속으로 약물을 밀반입하다 적발된 미국인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됐는데요. 다른 나라 출신자를 모두 합해도 35명에 불과합니다. 미국인이 그러니까 월등히 많은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8 회계연도에는 미국 시민이 467명, 비미국 시민이 38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격차가 크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인의 비중이 커지는 그 원인이 뭘까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통제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불법 약물 조직들이 미국인을 운반책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전에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 조치 때문에 육상으로 국경을 오가는 게 지금 힘들어지면서 미국인을 활용하는 육상 국경 통과를 필수 여행으로만 제한하게 되면서 범죄 조직의 활동 방향도 전환됐다고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이 관련 성명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예. 자, 현재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 통제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예, 미국은 현재 벌써 1년 이상 외국 시민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수 여행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부터 이런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오는 21일까지 이런 조치가 연장된 상태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가 육상 입국을 허용하는 이 필수 여행,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네, 우선 미국 시민이나 합법적인 거주자가 미국으로 여행에 해당하고요. 비거주자라도 의학, 치료 목적 등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필수 여행에 포함됩니다. 이어서 이 교육기관에 참가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유학이나 학회 참석 목적을 인정하고요. 그 밖에 업무상 여행, 공무 외교 방문, 군사훈련 참가 목적도 허용합니다. 무역거래도 필수 여행에 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물류를 운반하는 트럭 운전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생활의 근거가 없거나 방문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육상 입국이 어려워진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에 있는 불법 약물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전문가들이 설명하는데요. 이전부터 미국인들을 운반책으로 쓰면 국경수비대와 세관당국의 의심을 덜 받는 걸로 여겨져 왔다고 불법 약물 단속 전문가인 마이클 코베 씨가 AP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코베 씨는 미 마약 단속국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던 인물인데요. 약물은 위험관리 사업과 마찬가지라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국경 너머로 약물을 운반할 효율적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인이 약물 운반책으로 활용돼서 붙잡힌 좀 구체적인 사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네. AP통신이 법원 공판 자료를 몇 가지 휴스턴 출신 야치리 바보자 씨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3월 자신의 스포츠 다목적 자동차 연료통 안에 메스암페타민 58kg을 숨겨 들어오다가 적발됐는데요. 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은 흔히 이 필로폰, 히로뽕이라고 부르는 마약입니다. 이 국경 검문소 포착돼서 심층 조사를 받게 된 건데요. 휴스턴 시내의 특정 장소까지 운반해주면 만 달러를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미국 남쪽 국경으로 반입되는 불법 약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세관 국경고국이 적발해서 11,700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7달 동안 41톤이 넘게 적발된 건데요. 적발된 규모가 그 정도니까 실제 밀거래 규모는 훨씬 클 걸로 당국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세계적으로 불법 약물 유통이 잠시 줄었지만 이후에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해요. 이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불법 약물 소비 국가라고 AP통신이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지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과 함께 농민공의 노령화 현상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중국 농민공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농민공은 호적은 농촌인 농민이지만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농민공은 개혁 개방 이래 중국이 추진한 공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새로운 노동계층입니다. 농민공은 개혁 개방 이후 주요 산업 인력으로 자리매김해 중국의 산업화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국가 지난해 중국 내 농민공 수는 2019년보다 517만 명 감소한 2억 8,5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농민공 숫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농민공들이 도시에서 일하는 분야는 광범위합니다. 식당, 카페 등 삶을 볼 수 있으며 새로 지은 대형 건물 가운데 농민공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There is, however, a dark underbelly of China's urbanization. Migrant workers.
그런데 농민공 대부분은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 육체 노동자로 소득 수준이 낮습니다. 문화되지 않아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시민들은 아프면 의료보험을 통해 비교적 싼 가격의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공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주가 농민공에게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방송 뉴스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위험한 곳에서 시위하는 농민공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방송 뉴스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으려고 위험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안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공의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업주들이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거주지나 도시에 데려온 농민공 자녀들 교육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Chinese government is slowly addressing the lack of rights for these migrant workers.
중국 도시에서 농민공에게는 불식 등 온갖 부정적인 인상이 씌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중국 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점진적 정규직 진입, 도시민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 앞으로 원활한 노동력 수급은 물론이고 도농 격차나 빈부입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중국 농민공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갑니다. 캐롤 킹이 부르는 I Feel the Earth Move 들어보시죠.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 주요 매체에서 한인과 아시아계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집 보도를 주도하고 여론 환기를 위한 간담회 등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력신문 워싱턴포스트 소속 한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정을 빠짐없이 수행하고 있는 김승민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My name is Sungmin Kim. And I'm a White House reporter for the Washington Post.
네, 제 이름은 김승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백악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워싱턴으로 온 뒤 USA Today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컬을 거쳐서 2018년 초부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로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The seven of us on the Post White House team, we all, you know, cover everything that's going on.
백악관 팀에서 7명이 함께 일해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백악관과 의회의 관계를 맡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저의 하루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의제, 이것들이 의회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거나 혹은 좌절되는 과정을 취재하는 겁니다. 장관들을 비롯한 주요 직책 인준, 그리고 경기 부양책 같은 게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백악관과 의사당 사이를 오가느라 쉴 틈 없이 지냅니다. 제 시간표는 백악관과 의회 일정에 달려 있어요. 지금도 이메일이나 전화가 오면 바로 기사 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큰 특종을 하신 예산관리국장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사 중에 처음으로 낙마했습니다. 과거 공화당 주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말 트윗을 한 게 원인이었는데 김 기자를 통해 상원에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기자한테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워싱턴포스트에서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공격을 지지한다는 특별 성명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언론 자유를 위해 김 기자를 지지한다는 칼럼을 게재했고요. 이렇게 보도 활동 중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So we broke the story of her withdrawal. Before the announced it, I had gotten tips from some sources that she was
기자로서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희 팀이 부지런히 취재해서 특종을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백악관과 의회로 오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지명자가 인준을 위해 충분한 지지를 확보했는지 의원들을 만장을 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의회 내 여론이 나쁘다면 그 원인이 뭔지도 취재해야 했고요.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아보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던 중에 텐든 지명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파악했어요. 그 결과 인준이 안 될 요인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은 지명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미리 알아놨기 때문에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기 전에 기사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론계에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가장 좋았던 건 뭡니까?
There's been too many. It would be hard to pick just one.
많아서 딱 하나만 고르긴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참 좋아요.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돌아가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 말입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후세에 길이 남을 정책을 만들고 공표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알리고 있는 사실이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미 합중국 대통령의 일정을 동행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일정을 1년 내내 매일 동행하십니까?
Of the people on our White House team, we rotate weeks when we're on duties. Because the last have one of our reporter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t all times.
네, 그런데 저 혼자 하면 힘들어요. 백악관 팀에서 주간 당직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일정을 수행합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취재 원칙은 소속 기자 중 누구라도 한 명은 언제나 대통령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자 가운데 한 명이 당직을 맡으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거의 24시간 대통령의 스케줄과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CNN 방송의 정치평론가로도 출연하고 계시죠? 기자로서 취재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데 왜 정치를 택하셨나요?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government.
학교 다닐 때부터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치잖아요. 그래서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언론학을 함께 전공했습니다. 이것을 좋아해서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여러 보도 분야 중에서 정치의 가장 매력을 느꼈어요.
학창 시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정치의 매력을 느낀 겁니까?
In 2004, I was at John Edwards had a surprise second place finish at the Democratic Caucus.
아이오와주 제 고향 마을에서 2004년 민주당 코커스가 열렸어요. 아이오와는 대선 경선 초반 승부처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때 대학 신문 기자였습니다. 불과 18살이었어요. 그런데도 운 좋게도 현장 취재 자격을 얻었습니다. 18먹은 학생이 어디서 그때 체험한 정치와 민주주의의 현장이 제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취재 대상은 아직 남성이 대다수일 텐데 여성이라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I mean, I think that women and also women of color, racial minorities, to more scrutiny, more harassment, obviously more racist and sexist comments from the public.
제가 여성이자 유색 인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관찰의 대상이 되고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종적 편견에 바탕을 둔 발언을 듣기도 하고요. 분명한 현실입니다. 또 여성 언론인들은 약진했습니다. 매체마다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 빠짐없이 여성이 들어 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 유일한 한인이시잖아요. 또 의회에서는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이 연초에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하는 걸 김 기자가 트위터에 올리신 뒤에 한국 언론들이 잇따라 또 최근에는 바이든 행정부 강력급 인사 15명 인준이 끝났는데 그중에 아시아계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하는 글도 쓰셨고요. 목적의식이 있는 겁니까? 미국 언론에서 아시아계나 한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I just hope I'm setting a good example for Korean Americans. I know that working for the Washington Post and having a big B or a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인 사회를 대표한다는 건 좀 과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에서 일하고 백악관을 출입한다는 것은 미국 언론계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인이고요. 그래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프로 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So I think that in every we're lucky to l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fundamental right. We are in the First Amendment for a reason.
일단 저처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큰 행운을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곳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당연하게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를 못 누리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더 강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양성 평등에 관해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미국에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격으로 존중받는 양성평등의 당위성을 언론이 꾸준히 말해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김승민 워싱턴포스트 백악관 출입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2019년 영화 Long Shot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집을 비울 때 자신을 돌봐줬던 샬롯 누나를 남몰래 짝사랑했던 프레드. 20년이 지난 지금 샬롯은 능력을 인정받는 나라의 국무장관이 되었고 프레드는 한때 실력 있는 기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백수인 상태입니다. 샬롯이지만 지금의 프레드에게 그녀는 한없이 어렵기만 한데요. 이 장면에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You're a little too much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shake this feeling that we know each other.
We do.
We do?
Picture me, I guess, maybe like 20 years younger, but like this.
Varsky?
Yeah!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Great writer. Bu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You're a great writer, bu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오늘의 표현입니다. You're too much. 너는 좀 과해? You're a little too much means you're a little too extreme to handle. You're a little too much 하면 상황에 따라 너는 좀 부담이 돼. 나는 가끔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혹은 너는 좀 엉뚱해 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장관 샬롯은 대선 후보로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캠페인 연설문 작가로 프레드를 고용해 그에게 기회를 주죠. Much. 감당 안 되는 프레드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오늘의 표현, You're too much. You're a little too much.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can't shake this feeling that we know each other.
We do.
We do?
Picture me, I guess, maybe like 20 years younger, but like this.
Varsky?
Yeah!
What do you do?
You're a great writer. But sometimes you're a little too much.
You're too much. You're a little too much.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